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들을 만나 각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외무장관들에게 나토는 이라크와 시리아 같은 곳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자금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앞서 이번 나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브뤼셀에 도착해 나토의 임무를 위한 자원과 ISIL 등 테러에 맞선 전투, 그리고 유럽, 특히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에서의 러시아의 공세에 대한 나토의 대응 자세 등 이 세 가지 안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는 터키를 방문해 ISIL과의 전투에서 터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군 대표단이 파키스탄 부가지리스탄 지역을 이례적으로 방문했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은 성명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룬 파키스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의 어제 방문은 러시아군 병사들이 파키스탄과 합동 군사훈련을 벌인 뒤 몇 달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러시아는 파키스탄과 경쟁하는 인도의 오랜 동맹국이었으며 파키스탄 역시 전통적으로 미국의 세력권 안에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그러나 최근 러시아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연방의원들이 관련 비밀문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백악관에 초대됐습니다. 의원들은 상하원 정보위원회에 어제 초청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원들이 검토할 문서들은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주장해 논란이 된 발언에 근간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서들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선거팀이 도청을 당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 제기를 뒷받침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파면된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여성 수용동에 있는 방 하나를 배정받아 혼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3.2평 넓이 독방에 수용돼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사례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4월 중순쯤 기소하면 본격적인 재판은 5월 9일 대선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1심 선고는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르웨이의 에르나 솔베르크 총리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재개된 이후 노르웨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노르웨이와 중국은 지난 2010년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 샤오보 씨의 노벨평화상 선정 문제로 관계가 경색됐었습니다. 솔베르그 총리는 성명에서 중국은 아시아 내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며 양국 관계 정상화로 노르웨이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솔베르그 총리는 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서북부의 한 시장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져 적어도 2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오늘 폭발은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인접한 쿠람족 반자치구의 행정중심지인 파라치나르에 위치한 시아파 이슬람교도 여신도들의 전용 사원 입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폭탄 차량이 이용됐는지 아니면 자살 폭파범이 동원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며 범행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예절은 모든 관계를 향상시킨다. 스페인의 철학자 그라시아는 예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 예의 범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경쟁과 성과에 내몰리다 보면 예절은 가끔 허례허식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는 사람들이 기계 부품처럼 일하면서 예의와 격식을 잃어간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위계 질서가 뚜렷한 조직 체계에서 상사의 예의 없는 행동 때문에 또는 이 업무가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간편하고 간략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서로 예의를 생략하다 보니 생기는 불편함이 오히려 일의 능률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지적이 많은데요. 미국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교 크리스틴 포레스 교수는 더 자주 듣고,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감사하며 진심으로 공감하고 무례하지 않기를 이 회사 생활의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예절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예의가 넘치는 일터, 일의 능률도 관계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7도 기록하고 있고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1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밤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6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도에서 14도, 신의주 2도에서 1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3에서 15도, 함흥 1에서 12도, 끝으로 청진은 0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첫 곡은 시셀의 노래입니다. If, 만약에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You have come to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31일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갇혔는데요. 이에 대한 외신 반응 알아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가르칠 것을 명기하는 일본의 학습 지도요령이 공식 채택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물론이지만 이 금요일 31일 주요 외신들도 이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구속 소식 좀 비중 있게 전했죠.
네, 한국 검찰이 3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한반도 시각으로 31일 새벽에 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갇힌 신세가 됐는데요. 먼저 미국 언론들 반응을 살펴보면요.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박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구치소로 향했다면서 이는 비극적인 가족사 때문에 정치적 공주로 여겨지던 박 전 대통령의 65년 인생에서 극적인 반전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비극적인 가족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어머니 유경수 여사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사건, 그리고 이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 아주 오래 칩거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머니가 서거한 뒤에는 한동안 영부인 역할을 했고요. 또 칩거를 끝낸 뒤에는 이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정치권에 입문해서 끝내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들어 정치적 공주란 표현이 나온 겁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 안에서 이전과는 좀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70제곱피트의 독방에서 지내고 함께 1달러 30센트짜리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예.
다음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도 눈에 띄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한 뒤에 처음으로 교도소에 가는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한국에서 그럼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죠. 지난 1990년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대통령이 이끌었던 정권을 군사 정권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쓴 겁니다. 근데 이제 눈길을 끄는 게 뉴욕타임스가 기사 내내 이 박 전 대통령을 미즈 박으로 표기한 겁니다.
네. 자, 이 미즈가 어떤 뜻일까요?
예, 이게 영어인데요. 이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 이름 앞에 붙이는 호칭입니다.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이 미혼이죠.
예.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밖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박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이 무능력과 추문으로 고통받았다면서 이번 사건이 아시아 4대 4위 경제대국을 뒤흔든 큰 충격파라고 전했고요. 또 블룸버그 통신이나 CNN 등 미국 내 다른 언론들도 이 구속 사실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예. 자, 일본 언론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까?
네, 교도통신 보도인데요. 이번 사태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진영에는 순풍이 불 것이라면서 정권 교체가 현실감을 띠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이제 한국에는 오는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죠. 교도통신은 또 이번 사태가 법과 민주주의 체제가 건전하게 기능한 결과라면서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니온 게이자 신문은요, 야당 진영에 순풍이 불고 있고 보수 진영이 공경에 빠졌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NHK 방송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신문 받고 구속되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번 일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네, 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특히 이 위안부 관련 현안을 말하겠죠. 예. 한국과 일본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에 종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한국 안에서 지금 반대 여론이 큽니다. 일본 언론들은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새 정권이 들어서서 이 위안부 합의 어떤 태도를 보일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언론들도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뉴스 비중 있게 보도했죠.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갔다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신문망 같은 경우는 선거의 여왕에서 수감자로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소개하면서 이 구속당됨으로써 이 19년 정치생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몇몇 중국 언론이 요즘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의 구속하고 이 사드 문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이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했는데요. 이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 사드 배치 결정이 바뀌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외신 보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영국 로이터통신 보도인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좀 넓은 방을 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규칙은 일반 재소자들과 같이 적용된다고 전했고요. 또 혐의가 확정되면 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었던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언급했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최 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영국 BBC 방송은 박 전 대통령이 권한 남용, 강요죄, 뇌물죄, 그리고 정부 비밀 유출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했군요.
네, 나토 28개 회원국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회의가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됐는데요. 틸러슨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는 5월에 열릴 나토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네, 틸러슨 장관이 애초에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이 발표가 나가고 논란이 커지면서 이 생각을 바꿔서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그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 핵심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역시 방위비 증액 문제입니다. 이 새로 들어선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아서 미국에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 틸러슨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이 방위비를 그렇다면 얼마까지 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년 안에 방위비를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의 2% 비중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는 아니고요. 지난 2014년에 나토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했던 방안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이 나토 회원국 가운데 합의를 지키는 나라가 이 미국을 빼고는 현재 이 영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폴란드 단 네 나라뿐입니다.
네. 미국은 나토 방위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그렇지 않다는 않아서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이죠.
네, 이 공평하게 부담을 나누자는 그런 말인데요. 이 틸러스 장관은 미국의 목적이 이번 5월에 이 나토 정상들이 모여서 올해 말까지 이 방위비 증액을 위한 지침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대책이 없는 회원국들이 당장에 관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예. 자, 만일 이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이 방위비를 늘리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미국이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회원국이 이에 반발한 바 있어서 이 관련 논의가 이번에 어떻게 전개될지 눈길을 끕니다.
예. 자, 나토 회원국들의 이런 요구에 어떤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이런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비 증액 이외에 또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군사 위협 대처 방안,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등이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이죠. 이 ISIL과의 싸움에서 이 나토가 어떤 역할을 하길 미국이 바라는지 알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나토는 자신들이 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ISIL과의 전쟁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확정한 학습 지도 요령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교육 정책을 관장하는 문부성이 31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 사회과 과목의 학습 지침을 확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이 다케시마, 한국명 독도와 센카쿠 열도, 이 중국명 다오이다오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한 겁니다.
네, 이 두 곳은 일본이 중국 또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죠.
네, 독도는 한국하고 그리고 센카쿠 열도는 중국하고 서로 자기 땅이라며 다투고 있죠. 현재 독도는 한국 쪽에서 또 이 센카쿠 열도는 일본 쪽에서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학습 지도 요령은 이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을 명기하라고 주문했고요. 또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중국과의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못 박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의 반발이 좀 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쪽 반응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한국 외교부가 31일 성명을 내고 이 해당 학습지도 요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외교부 차관보가 같은 날 오전에 주한 일본 대사관 대리대사죠 스즈키 히데오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이 학습 지도 요령에 대해서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한국과 일본 관계 사실 이미 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국 내 시민단체들이 일본 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한 문제 때문에 양국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일본 대사가 지난 1월에 본국으로 들어갔는데 아직도 한국으로 귀임하지 않고 있죠. 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지난 2015년에 종군 위안부 해결 방안을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한국 몇몇 시민단체가 이 합의에 반발해서 이 소녀상 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의회에 밝혔습니다. 다만 기소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논란 많은 성전환자 화장실법을 폐지했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미국의 중앙은행 기업인 연방준비제도 인사가 미국 경제가 긴 침체기 끝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선언했는데 발언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취임 한 달도 못 돼서 사임을 했는데요. 다시 뉴스의 초점으로 떠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의회 조사에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소를 면제받길 바란다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처음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플린 전 보좌관의 변호인인 로버트 켈러 씨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켈러 씨는 현재 상황이 매우 정치적이고 또 마녀 사냥을 하는 분위기라면서 그 누구도 이런 환경에서는 부당하게 기소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 선뜻 증언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소 면제 요구를 옹호했습니다.
네, 자 플린 전 보좌관이 의회에 이제 이런 뜻을 밝혔다고 했는데 의회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하원 정보위원회 지도부는 플린 전 보좌관과 이 기소 면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번 주에 상원 정보위원장인 리차드 버 의원이 이 플린 전 보좌관의 증언을 듣길 바란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 플린 전 보좌관이 기소 면제를 요구한 것이 더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앞서 기소 면제를 요구하는 사람은 아마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이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 계정하고 서버를 사용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클린턴 후보 측 관계자가 기소 면제를 약속받고 조사에 응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중잣대라는 지적이군요.
네네.
예. 자, 이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이 문제가 돼서 사임했죠?
네, 뭐 만남 자체도 의혹을 가져왔지만 이 두 사람이 러시아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서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이 이런 사실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셀리 예이츠 당시 이 국무장관 대행이 플린 전 보좌관이 제재 논의 사실을 감췄기 때문에 나중에 러시아의 협박을 받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백악관에 러시아 대사와 플린 전 보좌관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고했던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백악관이 의회 사찰 관련 문건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문건을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네, 지난주에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지난해 미국 정보기관이 이 트럼프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을 의도치 않게 사찰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 누네스 위원장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그런 문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 누네스 위원장이 정보원을 공개하지 않아서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이 정보원이 바로 백악관 관리였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에즈라 코헨 와트니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국장과 마이클 앨리스 백악관 법무팀 변호사가 누네스 위원장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공했다고 어제 뉴욕타임즈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의회 지도부에 이 관련 문건을 보여주겠다고 제공해서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이 관심을 다른 데로 좀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은 이런 일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쉬프 의원의 말입니다.
This issue is not going to distract us from doing our Russia investigation. If that's the object here, we'll not be successful.
네, 쉬프 의원은 이 러시아 관련 조사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시도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 관리들이 누네스 의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 이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We are not going to start commenting on one-off anonymous sources that publications publish.
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 차례 나온 보도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는 스파이서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백악관이 의회에 관련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며 옹호했습니다.
예, 자, 이 누네스 의원은 러시아 조사에서 손을 떼야 된다 이런 그 압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백악관과 협력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특히 누네스 의원이 백악관 영내에서 관련 문건을 봤다고 해서 문제가 더욱 커졌는데요. 스파이서 대변인은 누가 누네스 의원을 백악관으로 불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보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 누네스 의원을 옹호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보원이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에 관해서 현재 의회와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상원에서 관련 청문회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첫 청문회는 러시아가 다른 나라 선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 능력을 가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내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어제 미국 선거에 개입한 일이 없다며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화장실법이 미국에서 큰 쟁점이 됐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결국 이 법을 폐지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어제 이 화장실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로이 쿠퍼 주지사가 법안에 즉각 서명했습니다. 쿠퍼 주지사는 전날 이 화장실법 폐지와 관련해서 공화당 의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화장실법이 무엇인지 또 왜 논란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법은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 전환자들이 공공 건물이나 공립학교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 본인이 인식하는 성이 아니라 출생증명서에 나와 있는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와 또 공화당 주지사가 추진했던 것인데요. 이들은 이 성 전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또 존중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도 존중을 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성 전환자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비판해왔죠.
예. 자, 그런데 이 법이 폐지되는데 농구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농구가 미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요. 미국 프로농구협회 NBA가 원래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에서 열려던 이 주요 경기를 다른 주로 또 옮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체육협의회 NCAA라든지 또 온라인 결제업체인 페이펠, 도이치은행 등 여러 기업이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상대로 해서 거부 운동을 벌였고요. 브루스 스프링스틴, 드미 로바토 등 또 유명 가수들이 이 노스캐롤라이나 공연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로이 쿠퍼 이 현 주지사는 또 이 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나와서 선거에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폐기된 새 법에 대해서 이 화장실법을 폐기하고 새로 제정된 법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보수계나 모두 만족하지 않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성전환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소식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한 고위 인사가 미국 경제가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선언을 했군요.
네, 이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수요일 뉴욕에서 열린 경제인 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지난 9년간 미국이 추구해왔던 경제 회복이 거의 성취됐다고 선언을 하면서 여러 경제 수치가 이를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그러면서 현재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만큼 과열되지도 반대로 경기 후퇴가 일어날 만큼 위축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경제 수치가 이를 말해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말하는 거죠?
네, 윌리엄스 총재는 경기 침체 이후에 이 10%에 달했던 실업률이 4.7%로 떨어진 점을 언급하면서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물가 상승률 역시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완전 고용과 이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이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수준에 다다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연준이 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앞서 그 이달 중순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0.5에서 0.75%에서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연준은 올해 추가로 두 차례 인상을 시사했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올해 안에 세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를 했는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연준이 거의 0% 수준인 이 제로 금리 시대를 오랫동안 유지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2015년 말에 한 차례 0.25%포인트 올렸고 또 지난해 12월에 또 한 차례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린 바 있죠.
예. 자, 그리고 때마침 목요일 30일에 미 상무부도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자, 이 부분 역시 좋게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상무부가 목요일 지난해 4.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앞서 발표한 잠정치 1.9%에서 2.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경제 활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하는데요. 미 노동부가 지난 10일에 발표한 지난 2월의 노동 지표 역시 비농업 부문의 신규 일자리가 23만 5천 개의 새로 만들어지고 또 실업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가 떨어진 4.7%로 나타나는 등 호조를 보였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미국 경제 성장률이 4%에 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추세라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네,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도 연간 성장률 2%를 뛰어넘는 데는 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윌리엄스 총재는 이제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온 만큼 연준과 정부가 이제 어떻게 지속 가능한 회복을 달성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이제 달성한 회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클락의 노래입니다. Yesterday When I Was Young 함께 감상해 보시죠.
Seems the love I've known has always been the most destructive kind. Guess that's why now I feel so old before my time. Yesterday when I was young, the taste of life was sweet as rain upon my tongue. I teased at life as if it were a foolish game, the way the evening breeze may tease a candle flame. The thousand dreams I dreamed, the splendid things I planned, I always built to last on weak and shifting sand. I live by night and shun the naked light of day, and only now I see how the years ran away. Yesterday, when I was young, so many happy songs were waiting to be sung. So many wild pleasures lay in store for me, and so much pain my dazzled eyes refused to see. I ran so fast that time and youth at last ran out. I never stopped to think what life was all about, and every conversation I can now recall concerns itself with me and nothing else at all. Yesterday,
The moon was blue, and every crazy day brought something new to do. I used my magic age as if it were a wand, and never saw the waste and emptiness beyond. The game of love I played with arrogance and pride, and every flame I lit too quickly, quickly died. The friends I made all seem somehow to drift away, and only I am left on stage to end the play. There are so many songs in me that won't be sung. I feel the bitter taste of tears upon my tongue. The time has come for me to pay for yesterday, when I was young.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달 초 연방의회에 새 정부의 무역정책을 다룬 300쪽이 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의 혜택과 권리가 약화된다고 판단되면 세계 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설립 배경.
세계무역기구 WTO는 전 세계 각국이 상품과 용역의 수출과 수입 등 모든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돕고, 나라들 간의 경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자유무역주의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5년 1월에 출범했습니다. 그전까지 세계무역질서는 1947년에 발효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약칭 GATT 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GATT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점을 보완해서 새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구축하고 전세계 경제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를 출범시키자는 의견이 나왔고요. 1986년에 우루과이에서 처음 협상이 시작된 이래 1994년 모로코에서 세계무역기구 WTO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듬해인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됩니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세계무역기구 WTO는 처음 설립 당시 70개국으로 출발했는데요. 2016년 7월 기준 전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서 총 164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전 세계 무역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WTO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입 신청국은 자국의 무역과 경제 정책 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고요. WTO 사무국은 실무팀을 꾸려서 신청국의 경제 현황을 꼼꼼하게 살핀 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회원국에 회람시킵니다. 이후 각 회원국은 찬반 표결을 통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계무역기구 조직.
세계무역기구 WTO는 크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강요회의 밑에 분쟁해결기구와 일반이사회, 무역정책검토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이사회 밑에 분야별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강요회의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요. 일반 이사회가 강요회의를 대신해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WT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요. 현재 WTO 사무총장은 브라질 외교관 출신인 호베르토 아제베드입니다.
The WTO, as we know, has been defined by what we have been doing
in the negotiating front. This is how the world sees us.
지난 2013년에 선출된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재선에 성공해서 오는 9월부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WTO가 하는 일.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국가 간의 교역이 매우 활발한 만큼 무역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훨씬 커졌습니다. 회원국 간의 무역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일은 WTO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는 곧 사회 문화 분야를 거쳐 외교 안보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우리 정부도
최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들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한국 연합뉴스 보도 듣고 계신데요. 한국에서는 중국을 WTO에 제소하라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WTO에 따르면 1995년 출범 이래 지금까지 500건이 넘는 분쟁이 WTO에 제소됐고요. 이 가운데 350여 건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GATT와 WTO의 가장 큰 차이점은 GATT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협력기구였지만 WTO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기구라는 점입니다. WTO의 판결 자체에는 구속력이 없지만 피해국의 보복 행위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사법기관의 준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TO는 또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율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입국들이 공정하게 무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품목별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일도 하고요. 각 나라 보호무역의 정도를 조절하고 또 무역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는 개방될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낮추는 일도 합니다. 하지만 각국이 인접 국가들끼리 또는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나라들끼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WTO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WTO와 미국.
Then we're going to renegotiate or we're going to pull out. These trade deals are a disaster, Chuck.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미국 시사 프로그램인 Meet the Press에 출연해서 WTO 같은 다자간 무역 체제나 다자간 무역 협정을 비판하고 있는 소리 듣고 계신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신봉자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상 앞으로 자유무역주의의 표상인 다자간 무역기구 WTO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달 초에 300쪽이 넘는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올해 보고서는 WTO 같은 국제기구가 미국의 혜택이나 권리를 약화하거나 무역협정의 의무를 늘리려 한다면 저항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슈퍼 301조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슈퍼 301조는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가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할 경우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미국의 초강력 통상법 조항입니다. 당초 한시적이었던 이 조항은 역대 행정부에 따라서 부활 또는 폐지돼 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슈퍼 301조를 부활하면 미국은 WTO의 테두리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suck it up, suck it u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You sound horrible. You need to go home and get some rest.
Oh,
I wish, but I have a big deadline I need to meet. So I'm going to just suck it up and deal with it.
You sound horrible. You need to go home and get some rest.
아유, 너 목소리가 영 안 좋구나.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는데?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이
Oh, I wish, but I have a big deadline I need to meet.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감 시간에 맞춰줘야 할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
So I'm going to just suck it up and deal with it.
아파도 꾹 참고 처리해야지. 라고 하자 제가
Oh, that's too bad.
아이고, 힘들어 어쩌니? 라고 했죠.
네, 오늘의 표현 suck it up. Suck it up.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You sound horrible. You need to go home and get some rest.
Oh, I wish, but I have a big deadline I need to meet. So I'm going to just suck it up and deal with it.
'Today's expression is suck, S-U-C-K, suck, it, I-T, it, up, U-P, up, suck it up, suck it up. Suck it up means to accept and deal with an unpleasant or difficult situation. It basically means that you control your emotions when dealing with hardships.
네, suck it up은 어렵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는 상황을 잘 받아들인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자신을 추스른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잘 견뎌내다, 꾹 참는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기침을 하며 아프지만 꾹 참고 일을 해야 한다.
So I'm going to just suck it up and deal with it 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I know you get nervous speaking in public, but don't worry. Suck it up and you'll be just fine 라고 하면
대중 앞에서 말하려면 긴장해야 되겠지만 너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잘 해봐.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 sound horrible. You need to go home and get some rest.
Oh, I wish, but I have a big deadline I need to meet. So I'm going to just suck it up and deal with it.
Let's review. Suck it up means to accept and deal with an unpleasant or difficult situation. Suck it up. Suck it up. Suck it up.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임스 베이가 부른 Let It Go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alking home and talking lows, seeing shows in evening clothes with you. From nervous touch and getting drunk, to staying up and waking up with you. Now we're sleeping at the edge, holding something we don't need. This delusion in our heads is gonna bring us to our knees. So come on, let it go.
everything that's broke. Leave it to the breeze. Why don't you be you and I'll be me, and I'll be me. Throwing clothes across the floor, to teething claws and slamming doors at you. If this is all we're living for, why are we doing it, doing it, doing it anymore? I used to recognize myself. It's funny how reflections change. We're becoming something else. I think it's time to walk away. So come on, let it go.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96년 3월 31일 오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프랑스 중부에 있는 투렌라의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데카르트는 이후 10살 때 예수회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이 많이 허약했던 탓에 데카르트는 수업에 참가하기보다는 혼자 사색과 명상을 하며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데카르트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당대 유명한 수학자나 과학자, 철학자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데카르트는 철학과 물리학, 수학 등의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고 방법 서설을 포함해 많은 저서를 남깁니다. 특히 데카르트는 학문에서 기초를 세우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우주는 왜 생겨났고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 등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모두 의심하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의심하는 나 자신만은 의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데카르트의 이러한 사고 방식은 이후 근대 사상의 기틀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데카르트는 오늘날까지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889년 3월 31일 오늘.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에펠탑이 2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마침내 완공됐습니다.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철골 구조물로 높이 320m에 무게가 7,100여 톤이나 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이날 에펠탑이 완공되자 기술자들은 과학과 산업의 승리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예술가를 비롯한 시민들은 에펠탑을 철골 괴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예술의 도시인 파리에 에펠탑 같은 추악한 철덩어리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에펠탑은 1909년 한때 철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곳에 통신용 안테나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위기를 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에펠탑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